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에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이른바 태양절인 4월 15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 전문가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폭발은 이게 레이더로 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날아가면 이제 그 어떤 물체가 그 레이더 화면에 반짝이는 그 물체 하나 있을까 이제 레이더파를 쏴서 그 반사되어오는 그 물체 그게 그 몇 초 동안에는 쭉 이렇게 그 지역을 쏘았는데 반사되는 물체가 있었는데 그저 몇 초 지나니까는 그 물체가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진 걸 볼 때 그것은 이제 공중 폭발이 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실패했다.
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성걸 박사의 설명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는 얘기인지 윤국한 기자가 먼저
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나 미국 국방부 모두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지만 네. 방금 김성걸 박사가 얘기한 대로 한국 당국이나 미국 당국이나 그 레이저파를 발사해서 관심 지역에서 빛이 반사돼 온다는 거죠. 김성걸 박사의 설명은. 네, 네. 그래서 그 반사되는 물체를 스크린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면은 거기에서 움직임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네, 것이죠. 네.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나타났던 그 물체가 몇 초 만에 스크린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번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발사에 앞서서 위성 정보를 통해서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그런 미사일들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런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 같고 그러나 발사한 지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난 것 같다. 이것이 한국 당국이나 미국 국방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물론 100% 추정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잠깐 얘기했다시피 다른 또 의견을 제시하는 또 전문가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한국 시간으로 그 15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더니 발사 직후에 이것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것을 특별한 그 레이더,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발사 직후 그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중간에서 제대로 가령 뭐 3,000km다 그럼 이걸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일부긴 합니다만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실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레이더에 포착된 미사일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폭발했다는 얘기지만 북한이 처음부터 무수단 미사일의 그 사거리를 목표로 쏘아올린 게 아니라며 첫 시험 발사인 만큼 발사 자체 목적을 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지난해 5월 잠수함 탄도미사일이죠. 그 영어로는 SLBM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당시에도 수중 사출 시험 그러니까 바다 물 밑에서 위로 그 사출 실험을 했는데요. 이 SLBM 그 미사일도 그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지만 당시 북한이 2,000km를 쭉 발사를 한 게 아니라 물 밖으로 제대로 나갔는지 여부만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도 그 잠수함 그 미사일을 사출 시험한 것처럼 무수단 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인 만큼 사거리를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 발사 시험 자체를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태양절에 맞춰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배경, 이 태양절과 미사일 발사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 한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태양절에 발사된, 그러니까 축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축포의 성격도 있지만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다음 달에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치적을 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중거리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 대내적으로 업적을 과시하려는 그런 치적쌓기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일치하는 것은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하고는 아랑곳 없이 말하자면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이것은 핵 능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절차들을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핵무기, 소형 핵탄두를 만들어서 그것을 탑재해서 장거리 미사일에 미국까지 올 수 있는 완성된 핵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이 또 하나는 현재 제재 국면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도발을 통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대화와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대화파들의 목소리를 좀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는 이거를 국제사회를 이간질하고 제재의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축포의 성격이 있고 또 핵 능력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협상으로 미국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다. 라는 세 가지 분석이 유력하게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한국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뭐 한 예로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차두현 박사 분석도 잠깐 들어볼까요?
1차 제재 이행 보고서가 나오는 6월까지는 중국이 똑같이 동참을 하다가 그 이후에 만약에 대화 공세나 이런 쪽이 북한이 했을 때는 평화 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와 제재의 경향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또 한 번 지금 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할 말이 없게 돼요. 계속 제재를 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움직이니까 탄도미사일 능력을 시연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로 선택을 한 게 이제 무수단이고.
네. 자, 이 차두현 박사가 조금 더 다른 쪽의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번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좀 궁금하군요.
네, 미국과 한국은 전부 다 간에 이번 그 미사일 발사 뭐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미사일 발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그 15일 새벽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를 이간하기 위한 도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날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렇게 굴하지 않고 계속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국제사회의 균열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보였고요. 국방부도 그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발사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관심을 끄는 것이 중국인데요.
네.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 각국 모두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길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그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신화통신은 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저 드물게 보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자, 이 북한의 이런 발사,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제 위반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보리가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예, 물론 이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북한 측이 어떻게 경위가 이루어진 건지, 발사체가 무엇이고 또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내용도 없고 예. 다만 한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보로 발사한 지 수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한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안을 안보리에 제기할 경우에는 내용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그것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입장을 발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제일 약한 수준이 언론 보도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의장 성명이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그런 제재가 바로 결의안 채택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문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물론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안보리에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이것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한국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자, 정확하게 어떤 미사일인지를 떠나서요. 이 무수단 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가요?
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그 무수단 미사일은 그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과거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냉전 시절 구소련에서 들여온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개발한 건데요. 그 영어로 그 코드명을 SSN6, SSN6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들여다가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개량해서 이거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정거리는 대강 2500에서 4000km, 대강 한 3000km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원래는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것을 한 10번 정도 그 실험을 해보는 건데요. 북한은 특이하게도 이것을 별도로 실험을 하지 않고 2007년부터 실전 배치를 했고요. 이것이 맞다면은 북한이 그 10년 만에 시험 발사를 한 건데 이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군 고위 사령관이 이번 주에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14일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의 전략군소위원회 여기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미 우주방어사령관이 참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튼이 사령관은 일찌감치 벌써 작년에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 고튼이 사령관은 지난 14일 그 청문회에서도 또다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네.
그러나 자신은 현지 그 군 사령관으로서
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는 그런
네.
군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런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소형화를 완성해서 그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이 이 고튼이 사령관의 2년 전부터의 주장입니다.
네. 네. 그 군 지휘관으로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 그런 맥락입니다. 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소형화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현재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마다 또 개인적인 또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미국과 한국은 그 북한이 그동안 그 핵무기 소형화 또 핵탄두를 장착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상당한 지원을 이룬 것도 그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100%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그 핵실험도 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핵심인 그 소형화 그 핵탄두를 그 작게 한 직경이 한 90cm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이것이 일단 그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걸 재진입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것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수천도의 그 고온, 고압을 견뎌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요. 북한은 이것이 뭐 완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핵무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 완성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한 최소한 10번 정도는 시험적으로 발사를 해서 이것이 다 성공을 해야 그야말로 실전 배치라고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북한의 경우는 여태까지 한 그 지난 한 15년간 아 여러 번 그 장거리 미사일을 쐈지만 아직까지는 재진입을 완성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실패한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성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북한이 다음 달에 당대회를 앞두고 자, 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회를 앞두고 아, 북한이 말하자면 치적쌓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아, 그리고 또 아, 핵무장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이 이미 4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도 3차례 발사했지만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그런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시점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일치하고 있고요.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 이런 실험 이 계속될 것이라는데 그 이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미국의 그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로스는
네.
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그 풍계리 그 시험장에서 아, 최근에도 뭔가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내고 있고요. 또 영변의 핵시설에서는 아, 뭔가 아, 가동되고 있는 그래서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의 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 북한이 어느 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심만 하면 핵실험을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만 그런 요구되는 상황이고 핵실험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5월 아, 그 당대회에 앞서서 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그렇게 첨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이 태양절에 맞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에서 해외 식당에서 나가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망명을 해서 아주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한국으로 탈출한 13명 외에도 또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보위부원들이 중국에 은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한국 내 그 민간 전문가들이 저희 부여에 그 밝힌 내용인데요.
네.
아, 중국의 지금 북한 무역 일꾼 그리고 보위부원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한 10명 정도가 된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한 4주 전,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됐죠.
네.
4주 전쯤에 북한을 탈출해서 아, 그 중국에서 지금 아, 그 머물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족들을 먼저 중국으로 보낸 다음에 자기들이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한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데 한국의 민간 활동가에 따르면은 개입하기 어렵다.
아,
이렇게 한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지금 이 중국의 남방 지역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아, 이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정부는 저희 부여회의 그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또 확인해 줄 게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 그렇지만 아, 최근에 그 분위기상에서 그리고 또 이 아, 그 저희 부여회의 사실을 제보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런 아,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출신 성분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그 탈북 사태는 지난 1990년대 시작이 돼서요. 현재 한국에는 약 3만 명 가까운 그 북한 출신 탈북자, 탈북민들이 그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 90년대 보면은 뭐 다 사정은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 문제로 인한 그 탈북이 많았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90년대부터 북한에는 그 식량난 또 고난의 행군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와는 좀 다른 그 맥락의 그 탈북이 있어서 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그 제3국에 있는 그 북한 주민 13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식당들은 북한에서도 좋은 성분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 탈북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구체적인 건 좀 얘기가 나와야겠습니다만은 자유 문제가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고위층 예를 들어서 정찰총국 대자라든가 이런 고위 간부들은 그 김정은의 그 공포 정치를 피해서 또는 김정은의 그 체제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그 요번에 그 종업원 중에 그 사람들은 그 북한의 그 대북 제재,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보고 북한에 희망이 없다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에서 듣던 거, 북한에서 이제 교양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듣던 이런 내용과 그 실제로 제3국, 중국이 등 동남아에서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의 실상, 서방, 자유세계의 그 실상을 접하고서는 상당히 그 다른 그 심적 갈등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식당 종업원 13명, 이 한국 망명은 우선 같은 데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합법적으로 여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왔다는 것, 이런 것, 그,으로 인해서 과거에 그 한 명씩, 두 명씩 탈북하던 것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른데, 이 13명이 한국 망명하는 어떤 공통된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 지금 최현기 기자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아직 그 이 사람들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사가 매우 초기 단계인 상황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의 집단 한국 입국이 알려진 것이 바로 그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 날 아니었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억측들도 있었지만 그중에 또 한 절반 정도가 그 한국으로 집단 망명하는 그 거기에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을 한국 통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하지 않았던 일인데 네. 거기에 보면 최현기 기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그 여느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은 사회.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북한에서 너무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식량을 찾고 또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민주주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단 만명 13명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해외에서 북한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술한 것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또 한국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태와 문화 수준을 알게 됐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요.
네.
또 이 북한에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앞서서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꽤 좋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먹는 거 그런 1차적인 1차원적인 수준을 지나서
네.
이제는 민주주의, 자유,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숫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상당히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탈북을 한 데 대해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의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난 그 7일 날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그 한국으로 집단 망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아, 침묵을 좀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아, 12일 날 반응을 냈으니까요. 아, 망명 입고 나서 한 닷새 만에 반응을 낸 건데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의 명의로 그 12일 날 담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측의 납치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한국 정부의 사죄 그리고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면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해당 나라의 묵인하에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데려갔는지 구체적으로 북한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통일부는 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수는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상황이 좋은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제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것이 북한 체제 내부에서의 뭔가 균형, 네. 체제 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엇갈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맞다. 북한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이 집단 망명은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아, 또 하나는 이거는 좀 isolate, 고립된, 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이고 이것을 갖다가 체제의 어떤 뭔가 동요,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이 집단 망명을 전후한 시점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북한군 고위 장교가 그 한국으로 망명한 사례도 있었다라고들 네.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꽤 오래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단 망명 13명이 온 것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군 대좌, 그러니까 한국군으로 치면 대령에 해당되는데요.
네.
온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좀 시기가 한참 전의 일이고 또
네.
이런 것과 연결해서 북한 체제가 상당히 동요되는 듯이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이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박사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13명이라는 대규모 탈북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그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망명의 성격, 단체 망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도의 이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현격한 국력, 경제력 격차가 이번 집단 탈북의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해외 식당 그 13명 북한 종업원 탈북은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이것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 월간지가 북한을 탈출하는 10가지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 같은 그 집단 탈출의 그 배경에는 점증하는 남북의 그 격차,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그 주목을 끌었습니다. 대개 뭐 10가지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만 두 가지만 내면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인 면입니다. 북한의 그 1인당 국내 총생산, 영어로 GDP라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그 GDP는 한국의 그 5%에 불과하고 식량 소비 면에서도 북한이 한국의 63%에 그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의 그 민주주의 수준이 유럽의 민주국가인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인데 북한에는 아예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조그만 그 망명 동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간의 그 경제적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격차가 워낙 심한 것이 하나의 그 큰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망명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중국이 과연 이번 어떻게 했을까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또 그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이 좀 뭐 협력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이 사람들이 그 한국으로 집당 망명한 것과 관련해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 13명이 합법적인 여권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런 발언을 가지고 자 그럼 북한 이 사람들의 집단 망명을 중국이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게 아니냐
네.
이런 그 관측들도 있는데요. 사실 네. 좀 무리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느 불법 체류, 국경을 통해서 몰래 그 넘어다니는 그런 탈북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일어난 상황. 그래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북한의 그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강제 북송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게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오히려 북한 측에다가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정호원들의 집단 망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되고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에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이 그 외무상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 리수용 외무상의 미국 뉴욕 방문은 사실 이번에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실무적인 회의에 그 북한의 외무상이 참석하는 게 전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는데 이번에 뉴욕에서 열리는 것은 그 협정의 서명식입니다.
네.
그래서 리수용 외무상은 그 서명식에 참석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전에 도착해서 며칠 그 일정이 빈 것이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그 맥락에서 특히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강화되고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또 혹시 미국의 그 정부 당국자들과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현 단계에서 미국 국무부는 리수용 외무상을 접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게 있는데 혹시 뭐 이수용 외무상의 그 방미와 관련해서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미국의 그 외교 그 정책 사령탑이죠. 미국의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그 일본의 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로시마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인데요. 그 히로시마의 그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그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북한에 대한 그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더 큰 효력을 앞으로 발휘할 것이라며 북한의 그 행동 변화를 촉구를 했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동참을 설득해서 강력한 그 대북 제재를 채택했고 방어적 성격의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그동안 쭉 분명히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이 문제를 협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캐리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자 한국에서는 바로 또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과 북한 아직도 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 이 선후 문제를 놓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거를 동시에 논의하자
네.
병행 추진이라고 하죠.
네네.
이 주장을 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미국의 입장 변화. 미국은 그 전만 해도 비핵화가 전제로 돼야 그 다른 나머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이 왕이 부장의 발언 이후에 미국 측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과연 미국과 북한이 병행 추진에 합의를 해서 대화를 시작하느냐 이것이 관심사인데 이 미국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네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되기 전에는 비핵화는 아예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는 네. 입장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양측의 간극이 굉장히 크고요. 설령 적극적으로 중국이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미국과 북한의 그 말하자면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 또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배경, 그리고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